말라기 4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영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말라기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동시대 사람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구축하고 그 이후에 써졌다는 설도 있고 또 잠시 그 중간쯤에 활동했다는 그런 추측도 가능합니다만, 어쨌건 이 말라기서의 목적은 신앙이 약화되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 신앙을 붙들어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말라기라는 이름 자체가 나의 사자이고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더욱더 붙들고자 한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늘 제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믿음이 더 나아지든지 아니면 그 믿음은 약화되든지 늘 그 상태에 그렇게 머물러 있을 수만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무슨 횃불을 피울 때, 불을 피울 때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나무를 계속 더 하든지 연료를 더 해주든지 해서 그 불길이 계속 치솟도록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필요한 것이고,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사자들, 여호와의 사자들, 예언자나 선지자들을 보내주시는 것이죠. 오늘 이 마지막 4장에는 3장과는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상당히 어두운 분위기예요. 종말론적 묵시가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1절 말씀이에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를 것이다. 마지막 날, 여호와의 날, 크고 두려운 날,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어쨌건 끝은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 인생에도 죽는 것은 저한이지요. 죽고 나면은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가 무한히 윤회하는 시간관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간관, 기독교적인 역사관, 그건 종말론적 역사관에 기초한 것이죠. 시작이 있고 이 모든 것을 시작하신 분이 있고 이 모든 것을 끝내시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용광로가 불같은 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노아의 심판은 물심판이었습니다.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 있었던 심판이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비와 같은 불심판이 있었죠. 어쩌면 그건 불심판에 대한 전조, 불심판에 대한 무슨 티저 영상과도 같은 것이죠. 지극히 한 지역에 내렸던 불의 심판이었지만 그 심판이 마치 물의 홍수처럼 전 지구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 불같은 날이 이를 것인데 그런 불같은 날이 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 세상이 이런 형태로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악이 만연한 채로 이 세상이 존속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극히 좋았다고 창조된 이 세상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눈살을 찌푸리지 않을 수 있는 이 세상을 언제까지 그냥 두고 보시겠습니까? 따라서 심판은 있어야만 하는 것이고, 그러나 그 심판이 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기다리시고, 또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사람을 돌이키기 위해 되돌아오라고 하는 메시지가 반복된 것이죠. 그렇게 마지막 날이 되면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시편 1편은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을 우리에게 대비해 주고 계십니다. 뭐가 악인의 길인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떠난 삶인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뭘 추구하고 사는가? 기껏해야 악인의 꾀를 쫓고 죄인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선택하고, 그리고 그토록 사람들을 경멸하고 남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리에 가는 게 꿈이요 이 생의 자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는 달리,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들,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묵상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삶,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새겨지도록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는 삶의 방식이요 삶의 형식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마치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서 사철 열매를 맺는다. 항상 인생에 열매가 맺히는 삶이지만, 그러나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 아닙니까? 악인들은 뭐라고 비유합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말합니다. 오늘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지푸라기와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푸라기 가지고 불 짚어봤습니까? 불에 잘 안 붙습니다. 확 타버리고 다른 데 불을 붙일 수가 없어요. 이 지푸라기는 너무 순식간에 타버려서 그야말로 그 형태가 한 점 제로 되는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그렇게 그들은 이렇게 살라지고 말 것이다. 곧 사라지고 말 것이다. 그 얘기죠. 그리고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뿌리도 없고 가지도 없어지고 다 흔적도 없어진다는 것이죠. 아모스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어요. 아모스 2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에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하나님이 한 백성을 심판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아주 그 한 장의 그림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백향목이라는 게 레바논에 가면 많습니다만, 뭐 예루살렘 성전도 지을 때 주로 백향목으로 지었고, 그 당시 중근동에 고급 건물을 짓는다, 고급 건축물을 짓는다면 전부 백향목을 썼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나무가 큰지 몰라요. 얼마나 나무가 잘생겼는지 모릅니다. 보면 진짜 나무가 정말 멋있어요. 그런 나무들 같고, 또 이게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그런데 그 나무에 열매와 뿌리가 진멸된다고 말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뿌리를 뺄 수가 없는 나무예요. 자르기도 어렵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지만 심판의 날에는, 심판이 오면 뿌리도 열매도 다 사그라든다는 뜻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이 발걸음이 비록 고되고 힘들지라도, 아, 우리는 인생의 뿌리가 뽑히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열매는 사그라드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히 받으시는 열매가 되기를 바라고, 그 뿌리는 남은 자의 그루트기와 같은 남은 자의 삶이 되어서 누구도 그 뿌리를 뽑을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뿌리 깊은 나무라는 옛날에 책이 있었어요. 샘이 깊은 것과 마찬가지로 물이 마르지 않는 샘, 그리고 뿌리가 뽑히지 않는 나무. 인생은 그래야 되는 것이죠. 근데 어떤 나무는 덩치는 큰데 태풍이 오면 그냥 쑥 빠져버리는 나무들이 있지만, 그러나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태풍이 와도 뿌리가 든든할 때 그 나무는 견디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마지막 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뭐 우리가 부러워하거나 그들과 비교하거나 할 까닭이 없는 것이죠. 우리의 불행은 그들과 비교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들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셔서 우리를 교회로 만들었는데 이 교회가 다시 세상과 비교하고 세상의 모습을 닮아가고자 한다면 그것처럼 부끄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세상과 살아가는 방식과 늘 반대 방향으로 가면 됩니다. 사람들이 뭐 9시 출근해서 그냥 칼같이 칼퇴근하라 칼출근하라 그러면 조금 일찍 출근해서 늦게 퇴근하는 것. 근데 세상이 살지 않는 방식이에요. 예? 그리고 그냥 권리 주장하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권리를 포기하기 위해서 이 일을 가는 거예요. 세상은 권리 찾느라고 얼마나 그렇게 악을 씁니까? 무슨 권리 대단한 권리가 그렇게 많다고 그렇게 악을 쓰면서 그렇게 권리를 찾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기꺼이 손해볼 줄 아는 길을 택했기 때문에 자기 권리 별로 찾지 않습니다. 누릴 수 있지만은 안 누리고 요구할 수 있지만 요구하지 않고 그게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과 다른 삶이에요. 누가 손해보기를 좋아합니까? 누가 시간 손해보기를 좋아합니까? 누가 돈 손해보기를 좋아합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을 기꺼이 손해보고 사는 삶 그게 여러분 세상에 저항하는 방식이에요. 뭐 피켓 들고 나가서 저항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다른 삶을 택함으로써 저항하는 거예요. 그 저항하는 삶이 결코 손해보는 삶이 아니다.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진정한 만족이 있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영향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 세상 사람들보다 더 깍쟁이 짓을 하고 똑같이 무슨 뭐 계산하고 따지고 말이죠. 그거 뭐 그렇게 할 게 뭐 있냐고. 제가 그 이게 뭐 해외 여행 가면은 이게 이제 곤혹스러운 게 이게 팁이에요, 팁. 특별히 우리나라 뭐 팁 안 줘도 되지만은 미국 같은 데 살면 꼭 팁이 따른단 말이에요. 근데 하여튼 미국 사람들이 서빙하다가 아시안들만 들어오면 긴장해. 팁을 하도 안 주니까. 그러니까 아시안들 때문에 저녁에는 이제 16%를 강제로 붙였어요. 이 사람들 하도 팁을 잘 안 주니까. 근데 서양 사람들은 한 20%씩 25%씩 준단 말이에요. 야, 밥값이 100원인데 25원이 그게 팁이 말이 되냐? 근데 그렇게 사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아시안이지만 가서 우리가 무시 안 받으려면은 그 정도 팁을 줄 각오를 하고 가야 된다면 안 그러면 그냥 햄버거 하나 사 먹고 때우든지 집에서 그냥 샐러드 하나 먹고 지나가든지 외식을 결정했다 그러면 그런 삶의 방식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가서 팁 때문에 괜히 그렇게 그게 빈정거리고 무시당하고 조롱당할 이유는 없지 않냐는 말이에요. 그럼 가면 차라리 한 30% 줄 각오를 하고 가세요. 가서 말이죠. 체구는 작지만 손은 크구만. 밥값이 100원인데 팁이 100원이네. 그러면 아마 걔 하루 문간까지 따라놔서 계속 땡큐 땡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방식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한국에서 팁 안 줘도 되죠. 그러나 5천 원, 만 원 줘보세요. 종업원이 달라지죠. 두 번째 가면 기억합니다. 예. 제가 언제나 한번 가면은 막 그 전에 뭘 더 달라는지 알아요. 이 사람이 무슨 반찬을 더 좋아하는지 알아가지고 그 반찬 떨어지기 전에 하나 더 가져온다고. 예. 아니 그 세상이 여러분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데 성경도 그 불의한 재물 모아서 뭐 할 건데 친구 좀 사귀라는데 그 친구 뭐하러 사귀는데 내 식구들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넉넉함 하나님의 풍성함 하나님의 다함이 없음을 알릴 것인가 그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과 달라야죠. 한국은 팁 안 줘도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여러분 그냥 교회 헌금 할 생각하지 말고 옆에 있는 이웃들한테 잘하라는 얘기예요. 뭐 여기 교회는 돈 없으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옆에 그 사람들은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같이 살아야 될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뭐 달라도 뭐가 잘라도 조금은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 한마디라도 칭찬해 주고 말이죠. 정말 뭐 마음에 없는 소리가 입에 발린 소리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제가 오늘 본문이 짧으니까 뭐 조금 더 얘기해도 되겠지. 그 신학교에서 이렇게 설교학을 공부하는데 이제 크리틱을 해요. 한번 언제 얘기했죠. 크리틱을 다 해야 돼. 근데 꼭 좋은 걸 먼저 세계에 얘기해 줘야 돼요. 한 가지, 아, 다 좋았는데, 이걸 하면 더 좋을 것이다. 표현도 이게 정해져 있어. 이렇게 크리틱을 해야 돼요. 아, 당신 뭐 보니까, 아, 뭐, 끝까지 이렇게 아이 컨택이 좋았다. 외국인 치고 발음이 좋다. 뭐 이런 소리 다 해요. 다 하고 나서. 그런데, 예, 이게 조금 뭐, 이게 조금, 요것만 조금 더 하면 더 좋을 것 같다. 여러분, 그렇게 자꾸 훈련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먼저 남의 좋은 점부터 찾는 훈련이 된단 말이에요. 저는 평생 남의 안 좋은 면만 찾는 훈련을 20년 이상 했어요. 한눈에 보면 안 좋은 점이 들어와요. 그래서 입만 열면 안 좋은 점을 얘기하고 살았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이란 뭐예요? 안 좋은 거 다 알아요. 안 좋다는 얘기는 세상에 차고 넘치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은 안 좋은 소식을 전하는데 절대 써서는 안 되는 입이에요. 우리 입술은 쓴물과 단물을 겸하여 내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냥 우리 입술은 좋은 얘기하는데 쓰도록 결정된 입술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맨날 안 좋은 얘기하고 헛소문 뭐 퍼뜨리고 남의 험담하고 무슨 뭐 가십하고 루머 전하고 하는 입술이지만 그거 하지 말고 그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이고 우리는 뭐 그런 얘기 들으면 귀나 좀 헤매고 뭐 화장실 좀 갔다 오고 뭐 이러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바뀌도록 살아가는 것 그게 교회가 사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교회가 사는 방식. 하나님은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한다고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 살찐 송아지같이 뛰게 되는데 또 송아지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풀어놓으면. 외양간에 있다가 외양간 문을 푸는 순간 막 그냥 미친 듯이 뛰어나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게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인생이라는 게 기뻐서 날뛰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 구원이란 풀려나는 거 아니에요. 해방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그 기준, 어줍지 않은 세상이 묶어놓는 우리가 풀려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경험할 수 없는 기쁨을, 진정한 기쁨을 맛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받는 것 같단 말이죠.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으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덕을 마음껏 이렇게 선전하는 자가 되었는데 주님께서 오셔서 이 어둠 속에 오셔서 말이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하시고 너희도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빛이 임하면은 어둠의 증세가 사라져야 마땅한 거 아니에요. 어둠의 증세란 뭡니까? 죽음의 증상들이에요. 죽음의 증상들은 전부 부족하다, 모자란 데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나는 뭐가 없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뭐가 여러분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내 눈에 안 보인다고 말하라는 거 아니에요. 돈이 없기는 왜 돈이 없어요? 세상에 제일 흔한 게 돈입니다. 건물 제일 흔한 게 건물이에요. 그거 모아서 뭐 할 텐데 건물. 죽을 때 가져갈 겁니까? 그거 뭐 잠깐 들어가서 좀 쓰고 나오면 되는 거지. 그걸 왜 맨날 가져야 돼?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을 송두리째 바꾸는 게 이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세상은 다 그런 기준으로 살지만 우리는 그 기준이 통째로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보니까 이게 아 여러분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별로 운동 안 했는데 아침 예배만 잘 드려도 건강할 줄로 믿습니다. 예. 뭐 보통 사람들은 뭐 헬스 가서 그거 뭐 나도 좀 해보긴 했어요. 근데 뭐 그 가만 앉아서 그 참 그러면 뭐 합니까 그거. 목적지도 없고 말이지 뭐 시간만 보고 10분 됐나 20분 됐나 열심히 살면 건강할 줄로 믿으십시오. 여러분 자기 일에 미쳐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병 잘 안 납니다. 하기 싫은 일 억지로 해야 병이 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기쁨보다도 더 큰 여러분 능력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기뻐하면은 그보다 더 크게 엔돌핀 나오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 엔돌핀처럼 고통을 이기는 힘이 어디 있어요? 하고 싶은 일 하세요. 하고 싶은 일.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하고 싶은 일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둠에서 우리는 빛이만은 그야말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죽음의 증상들이 사라지는데 반면에 화 있을진저 아모스서 5장 18절 20절 읽어드릴게요.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그런데 이게 아니 하나님 이게 뭐예요?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이 심판을 기다리는 자들이 있어요. 착각하고. 그날은 어둠이고 빛이 완전히 사라지는 날인데 빛이 없는 어둠이고 빛남이 없는 캄캄함이 올 터인데 그 두려움을 다 어찌하려고 그러느냐 그 얘기죠.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 보니까 악인을 밟을 거라고 그래요. 아니 매일 밟히고 사는데 악한 자들에게 매일 당하고 사는데 이거 무슨 공치사입니까? 무슨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저와 여러분들 이 말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끝까지 믿어야 돼요. 유대인들이 600만 학살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학살한 사람들도 다 심판받았어요. 그죠? 뭐 아이히만 같은 자는 아르헨티나에 이렇게 오랫동안 숨어 있다가 결국 끌려와서 또 재판을 받았고 어쨌건 보니까 요새는 뭐 시대가 발달해가지고 이번에 러시아 군인들 중에서 가서 학살을 저지른 사람들 10명 사진, 지명수배 사진처럼 떠올랐더만 그거 발 뻗고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 그런 무서운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악인들의 발에 밟히는 것 같지만 악인들이 발밑에 재처럼 될 것이다. 이걸 우리가 믿고 사는 거예요. 그 좀 밟힐 때 여러분 밟히십시오. 뭐 밟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러나 그 밟는 발밑에 예, 저놈들이 발이 재가 될 텐데 안 밟는 게 좋은데 사는 거죠. 제비꽃이 발에 밟히면 그 발에다가 향기를 묻힌다고 하지 않아요? 그놈들은 꽃을 밟았지만 꽃을 밟아 쓰러뜨렸지만 그러나 그 발에는 꽃의 향기가 묻어갈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그들은 우리를 핍박하지만 박해하는 그 손에 그 마음에 향기가 묻어갈 거야. 오른뺨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두 번 맞아야 그럼 향기가 짙게 배일 테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이런 삶을 기다리는 삶은 어떻게 사는 삶이냐?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는 삶이다. 이건 결론은. 기억하다는 것은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순종하는 삶이라는 뜻이. 기억하고 잊어버리면 뭐 그냥 있는 겁니까? 기억되기 때문에 그대로 살아내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율례와 법도 말씀대로 사는 거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쉽습니까? 우리가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말씀을 지키며 사는 거란 말이에요. 지킬만 하면 지키고 못 지킬만 하면 못 지키는 게 아니라 뭐 그 상황이 어찌 되든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살면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5절 6절입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을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마지막 날이 오르기 전에 하나님은 반드시 또 사인을 주는데 가장 확실한 사인은 또 엘리야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예, 세례 요한을 또 보내실 것이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온다는 소식을 전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그죠?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그게 하는 그 사람이 하는 일이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가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는 거다. 서로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일이다. 마음을 돌이키는 일이 곧 회개 아닙니까? 마음을 돌이키는 일. 회개시키러 온다는 거예요. 따라서 구원이 선포될 때 우리는 회개와 그리고 끝내 그 회개를 거부하는 자로 나뉘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게 의인의 길과 죽음의 길, 악인의 길로 나눠지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이 그런 분기점을 또 한 번 허용하고 여기 가서 또 한 번 허용하는 까닭은 그래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선포하는 이유는 뭡니까? 끝까지 기회를 주는 것이죠. 그러나 그 기회는 무한한 기회가 아니라 반드시 문이 닫힐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문이 닫힐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노라. 여기 저주는 우리가 가나안 정복 때 제일 자주 나오는 진멸하라 할 때 헤렘, 진멸하는 전쟁을 말할 때 진멸이에요. 모든 것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아, 제가 그 뭐 요새 그 우크라이나 그 보면은 무슨 도시들 그냥 미사일 쏴대가지고 완전히 뭐 파괴시키잖아요. 그게 지금 먼 땅에서 일이니까 우리는 그냥 뉴스로만 접하고 있지만 그런 일이 세계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런 저주, 헤렘, 파괴, 진멸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마음을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 저는 우리도 회개할 필요가 날마다 있겠지만 이 세상을 향하여 돌이키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그들처럼 살아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들이 돌이킬 수 있는 모멘텀은 그들로부터 돌이킨 삶을 봐야 그게 돌이켜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돌이키는 기준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철저히 돌이킨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과 다른 삶의 모습으로 돌이킬 때, 아니 그 우리의 몸과 태도가 돌이켜지기 전에 마음을 돌이킬 때, 그 돌이킨 마음을 통해서 돌이킨 삶의 모습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돌이킨 삶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도전받게 하시고 세상도 돌이키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돌이킴의 삶을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어떻게든 돌이킨 자들, 끝까지 돌이킨 자들 다 받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날마다 세상을 따르는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따르도록 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로 살지 않고 하늘을 향하여 살아가는 모든 돌이킨 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